2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요.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옆에 봐도 안 계시고 저 위 앞뒤로 봐도 안 계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발견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욥이 경험했던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욥기는 왜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정말 그 작품으로 만드신 그 의미와 그 삶의 목적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 보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Bible known as the wisdom literature: Proverbs, Ecclesiastes, and Job. The first, Proverbs, showed us that God is wise and just.
Yeah, we learned that God has ordered the world so that it's fair. The righteous are rewarded, the wicked are punished. In other words, you get what you deserve.
But then we meet Ecclesiastes, who observes, people don't always get what they deserve.
He said the world isn't always fair, that life is unpredictable and hard to comprehend, just like smoke.
And this makes you wonder, okay, well, is God wise and just?
Exactly. And so it's that question that is being explored in the final book of wisdom, Job.
All right, let's dive in.
So Job begins with a strange story that takes place up in the heavens, which are described something like a heavenly command center. So God is there with these angelic creatures called the sons of God, and they're all there reporting for duty.
And God points out this guy Job, his servant, showing how righteous and good he is.
And then one of these angelic creatures approaches. He's referred to in Hebrew as the Satan.
The Satan. Who is this?
Well, this word is actually a title, which literally means the one who is opposed. So out of this whole crew, he is the one questioning how God is running the world. And he proposes that Job might not actually love God, that he's only a good person because God rewards him. If God were to take away all of the good things he gave to Job, then we would see his true colors.
So he thinks Job is just working the system?
That's exactly right. Maybe he's obeying just to get what he wants.
So God agrees to this experiment and allows the Satan to inflict suffering on Job.
And Job loses everyone and everything that he cares about. It is devastating. And remember, he deserves none of this. God himself said so.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in the midst of all this suffering, Job still praises God.
At least for chapters 1 and 2. But then in chapter 3, we find out how he's really feeling inside. He unleashes this poem that reveals this devastation. It's a long, elaborate curse on the day that he was born.
After this, some of Job's friends come to visit him to offer their help. And all of them are like, Job, you must have done something horribly wrong to deserve this. After all, we know God is just, and we know the world is ordered by God's justice and fairness, so you must be getting what you deserve.
And for the next 34 chapters, the friends and Job go back and forth in very dense Hebrew poetry. His friends keep speculating about why God might have sent such suffering, and they even start making up lists of hypothetical sins that Job must have committed. But after each accusation, Job defends his innocence.
And Job is innocent.
He is. He's also on an emotional roller coaster. At some moments, he's very confident that God is still wise and just.
Yeah, in other moments, he's doubting God's goodness.
He even comes to accuse God of being reckless, unfair, and corrupt. So by the end of the dialogue, Job demands that God come and explain himself in person, and God does so. He comes in the form of a great storm cloud.
Now, God doesn't give Job a direct answer. He doesn't tell Job about the conversation with the Satan.
Yeah, he does something very different. He takes Job on a virtual tour of the universe. He shows Job how grand the world is, and he asks him if he's even capable of running it or understanding it, just for a day. He shows Job how much detail there is in the world, things that we might see every day, but really don't understand at all. But God does. He knows it all intimately. He pays attention to the beauty and operations of the universe in ways that we haven't even imagined and in places that we will never see.
Then to conclude, God shows Job two wondrous beasts and brags about how great they are.
Yeah, they are dangerous. I mean, they would kill you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And God says they're not evil. They're actually a part of his good world.
And then that's it. That's God's whole defense. It's kind of weird. I mean, what was this all about?
It seems to be this. From Job's point of view, it looks like God is not just. But God's perspective is infinitely bigger. He's dynamically interacting with a whole universe of complexity when he makes decisions. And this is what God calls his wisdom.
So Job asking God to defend himself is actually kind of absurd.
He couldn't comprehend this kind of complexity even if he wanted to.
So where does this leave us?
Well, it leaves Job in a place of humility. He never learned why he suffered, and yet he's able to live in peace and in the fear of the Lord.
But that's not where the book ends, because after this, God restores to Job double everything he had lost. And this, again, is surprising. I mean, is this a reward? Is God saying, congratulations, Job, you passed this elaborate test?
No. I mean, the whole book just made the point that Job losing everything was not a punishment, and so now getting it back isn't a reward.
So why does he get it back?
Well, apparently, God, in his wisdom, decided to give Job a gift. We don't know why. But what we do know is that Job is now the kind of person who, no matter what comes, good or bad, he can trust God's wisdom.
And that's the book of Job and the end of our wisdom series.
These biblical books of wisdom are amazing. Each one offers a unique perspective on the good life, and you need to hear all of them together as you learn to live with wisdom and in the fear of the Lord.
자, 욥기를 한번 다 보신 건데요. 욥기는 너무나 신비한 책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도 저작 연대도 몰라요. 너무 이렇게 세 가지 아주 메이저한 이론들이 있는데 아르기먼트가 있는데 하나는 족장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람 시대에 졌다, 모세에 졌다, 아니면 솔로몬이 졌다라는 의견이 세 가지가 분분하게 있습니다. 책에 쓰인 히브리 단어들도 어떤 성서보다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아람어가 섞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그 앞에 히브리어가 제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는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 is a man. 한 사람이 있었다. 라는 정말 뜬금없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살았다고 말해지는 우스도 어디인지 몰라요. 많이 찾아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어느 지방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결정적인데, 결정적인 참 신비한 게 있는데, 혹시 노리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동방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 악을 멀리하였던 이방인이 주인공인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그 저자가 인물에 대해서 또한 인물의 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1장 2절하고 3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욥의 자서전을 쓰듯이, 그렇죠? 처음에 뭐 양이 얼마고 뭐 염소가 얼마고 재산이 얼마인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았는지, 소유는 얼마였는지. 그가 고난이 시작될 때는 어떻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축대를 빼앗아가고,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떼를 끌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한창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몰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그 디테일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비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압권, 정말 압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마치 욥을 우주 저 밖으로 데려가셔서 세상 오주 만물들의 운행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그림으로 동영상처럼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그 정밀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욥기의 저자는 자세하게 욥기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욥기에서 욥이라는 사람과 욥의 친구들과 또 모든 대화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욥은 너희 삶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동떨어진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욥이라는 인물과 욥의 친구들과 그의 고난들이 그냥 있지 않을, 정말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기록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주위에도 욥과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네 주위에도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오늘 너의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나 심한 너무나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이 무너지는 듯한 정말 고통과 고난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를 생각해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정말 큰 불행을 만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체기가 난 곳에 정말 굵은 소금을 문지르듯이 네가 잘못한 건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야, 네가 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죄를 입증하는 것이니 어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큐즈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 머리에 떠오를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욥의 친구들 같습니까? 저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때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의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들과 내 친구들과 같았을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같이 가서 정말 울어주고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 사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단정해 버리는, 넘겨짓는, 정말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정말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죠. 결국에 생각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뭘 잘못했겠지. 뭘 잘못 선택을 했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욥의 고난이 고통이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욥은 고난이 정말 고통당하는 것이 죄값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람들은 손쉬운 대답을 아직도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아주 쉬운 아주 즉흥적인 답변을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남이 고통을 당하고 남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권선징악을 들이대고 인과응보를 들이대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이 임하는 것, 고통이 임하는 것,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값이라고 믿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 믿는 것처럼 불교에서 윤회를 믿고 불교에서 업보를 믿는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의 업보고 그건 그 사람의 정말 권선징악에 의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쉽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불자들이 믿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됩니다. 정말 욥기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만나게 되는 그 불행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일회용들을 쓰고 버리면 그것이 흘러가 남태평양의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전쟁의 고아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그것은 네 나라의 죄값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 인생에서 만나는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쌍둥이 같이 붙어있는 말씀은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바치러 가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비극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그 비극이 다 그 사람들의 죄값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참상이, 그 불행이 그 사람들의 죄값이었으면 죄인인, 똑같이 죄인인 너는 왜 안 죽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같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적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크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작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모두 다 죽는다는 그 사실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비극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아프지 않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내 죄는 하나님께서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의 죄값이라고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불행을 당하고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이고 아픔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왜 죄를 다 가져가시지 않느냐고 죄의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느냐고 묻는 나도 주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하시고 정의를 실천 하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고난을 죄값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냥 그 고통과 고난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의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헤롯에 의해 학살당한 아이들과 젖먹이는 그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간단한 아이에서부터 박해를 피해 죽음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늘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그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고통까지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하시는 내내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온갖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각별했던 이유는 그분이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과 그런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아파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각별한 사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너무 자주 고백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멀리 계시거나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내가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을 아시기에, 내 눈에 흐르는 나의 눈물을 아시기에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의 아픈 현실에 개입하시는 분을 만나는 것임을,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욥기의 욥을,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역시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욥의 친구들이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모습,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징벌을 받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매를 맞는 것이라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는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욥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철저하게 짓밟았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다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대로 욥의 고통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욥기 장면이 감동적이면서 또 한 곳으로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책망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거나 아니면 욥에게 너 이제 상대하지 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민했던 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초청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구역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임을, 그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정말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의 악함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고난으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구속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기를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고통이고 어떤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을 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래서 박탈감과 상실감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박탈감, 정말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상실감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물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명의 자녀를 잃은 것이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아가는 것은 정말 고통 중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전의 것으로 채워달라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내 잃은 자녀를 새로운 자녀로 채우지 못하듯이 우리의 고통은 그냥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잃은 것을 똑같은 것으로 채워달라고 계속 말하는 이상, 욥기가 말하고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분명히 상실을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살을 애어내는 듯한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상실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비워진 부분, 그 상실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장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우리에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아픔을 어두운 밤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조차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또 믿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순금같이 하는 연단으로만 보았습니다. 두들겨 패는 것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를 순금같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실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것으로 전에 잃어버렸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상실한 부분이 채워질 때 정말 우리는 순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 정말 욥기를 보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욥기에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은 그가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를 그분으로 채우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그분이 채우시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를 괴롭게 했던 것. 그것은 욥기는 정말 욥의 고난과 고통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감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너무나 울다가 정말 너무 울어서 속이 뒤틀려서 구역질이 올라올 때에도 그 곁에서 아무도 그의 편에서 그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이 세상에 겪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신앙을 부여잡는 것이 그 고통에서 한 발자국도 감해질 것을 기대하고 신앙을 부여잡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피해갈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될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은 기대로 주님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성경 한가운데서 예수님 말고 정말 가장 경건했던 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처럼 그리스도인인 나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정말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고난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 정말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현실이 낯설고 하나님도 낯선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믿어왔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내가 지켜왔던,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기반들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수하지 않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삶의 부분들을 그분으로 채우신다면,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면 우리에게 당할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했던 모든 고난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똑같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신으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축복으로 나를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하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상실을 채우시는 것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순금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고난, 고통을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고통은 상실이 맞지만, 잃어버림이 맞지만 정말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 정말 고난은,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하나님 잘못한 결과라는 생각도 하나님 육께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며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신앙을 부여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피해가는 도구가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고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욥의 고난처럼, 욥의 고백처럼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나를,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욥을 통하여 나의 잃어버린 부분, 나의 상실한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는 정말 내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 혹은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곳에 주님이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만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감히 축복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인 것을 봅니다. 정말 오늘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실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만함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끝까지 그의 곁에 있어주는,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